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도전은 중국이라고 미 국방부가 27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80쪽 분량의 2022 국가방위전략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의 분쟁은 피할 수도 없지만 원하지도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특징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국을 약화하려는 동시에 경제적 영향력을 비롯한 강화된 역량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에 대한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화하는 협력관계가 더 위험한 안보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함께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핵에 대한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현대적이고 다양한 핵 능력을 갖춘 두 강대국을 억제해야 하는 도전에 더욱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북한과 이란,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등 무장조직 단체를 지속적인 위협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장해 미국 영토와 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며 미한, 미일 동맹 관계를 이간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7일 우크라이나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러시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긴장 악화를 우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과 우방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대국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소통 창구가 열려있는 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어떤 유형의 핵무기라도 사용할 것을 결정한다면 국제사회에 중대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모든 유형의 핵무기 사용이나 그 사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도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티밤을 사용하려는 징후나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계획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 시라큐스에 있는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8월 서명한 초당적인 반도체 육성법으로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능가하는 경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주석이 이에 대해 약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법으로 반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마이크론사의 단독 투자만으로도 전 세계 메모리 칩과 생산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500%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론사는 반도체 생산 부흥을 위해 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타이완 당국자가 28일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 추타이산 주임위원은 이날 한 포럼에서 중국의 무력 위협은 영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의 열쇠는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뒤집는 것이라며 중국은 타이완과 전제 조건 없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주임위원은 또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강화했던 여행 제한을 서서히 풀어 양자가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재개하고 긍정적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최근 열린 제20차 당대회 연설에서 오직 중국인만이 타이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1시 59분부터 오후 12시 18분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한 20차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실책 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남 대체로 흐리고 함남 동해안 아침까지 가끔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한 20차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다음 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예정된 미한 당국은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전 11시 59분께부터 낮 12시 18분께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올 들어 25번째고 지난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추정된 SRBM을 발사한 지 2주 만입니다. 아울러 지난 16일에서 22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된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이번 미사일들은 비행거리 약 230km, 고도 약 24km,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됐으며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고도 24km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적 요격고도 50km보다 낮습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낮은 고도로 음속의 5배 이상 날아가면 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탄도미사일들은 고도가 낮게 날아가고 변칙기동을 통해서 탄도탄 요격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정책 고도가 낮은 걸로 봐서는 탄도탄 방어망을 회피하려는 그런 미사일 시험의 일종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SRBM 3종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지만 개발 단계의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비행거리상 북한이 SRBM 타격 목표로 자주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향해 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사 장소인 통천에서 230km 거리라면 한국 쪽으로 쏠 경우 서울은 물론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그리고 F-35A 전투기가 있는 청주기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하며 포격 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다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세 나라 북핵수석대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항주 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이 중국 당대회 종료 후 지난 2주간 중단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고 미한 수석대표들은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복합도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차 당대 초반부에는 완충지대에 포사격 역대했고 NLL도 침범을 했잖아요. 다양한 소발을 통해 갖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겠다. 그 목표는 결국은 7차 실험까지 가는 그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규모 실병 기동 훈련인 2022 호국 훈련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한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신형 대공미사일 훈련에도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스톰 훈련과 같이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국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긴장관계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NSC는 비질런트 스톰을 계기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7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외교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선 동맹 방어에 집중한다는 점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7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한일 3국 외교차관회의에서 나온 북한 핵실험 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의 대북 기조를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said and we still maintain that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 Mr. Kim without preconditions.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말해왔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며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를 시도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더욱 초래하며 안보 환경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몇 달째 김 위원장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해왔고 여전히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응 옵션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웬디 셔먼 부장관은 그래야 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엄중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what the deputy secretary was referring to would be the severity of the response by the international.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의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면서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 동맹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의 7개 동맹 중 5개 동맹이 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한국이며 또 다른 하나가 일본이라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에 대한 방위 조약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몇 주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강화했고 일본 한국과 양자 훈련을 벌이며 군사력을 정비했으며 군사 안보 분야에서 더 개선된 3자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확실히 선호하는 외교적 경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와 동맹의 이익을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회견에서 러시아의 최근 대규모 핵전쟁 훈련이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최소한 우리에겐 분명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We're not seeing a nexus between the annual pre-planned Russian strategic exercise and the DPRK.
미리 계획된 연례적인 러시아의 전략 훈련과 북한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의 훈련 자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준비된 연례 훈련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과거와 같이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훈련을 주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가 과거 훈련에서 보였던 행동 방식에서 벗어난 특이점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북한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도 확실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들은 러시아의 이번 핵훈련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10월 말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롬을 진행하는 러시아는 지난 26일 올해 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지도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육해공 전략 억지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핵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전략보고서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MDR을 나란히 공개하면서 NPR 가운데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씨 정권이 핵 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 나온 미국 측 발언 가운데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사용 없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 기술이나 물질, 전문 지식을 다른 나라나 비국가 세력에 넘겨준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적시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오스틴 장관은 국방 전략 보고서는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주시하고 있다며 여기엔 북한의 확장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전략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제기하는 위협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한동맹, 미일동맹 등 미국과 동맹 사이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향후 미국의 영내 또는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나 태세와 관계없이 자국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크기와 복잡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역량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법과 이를 보완하는 핵과 비핵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위협을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보다 계속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의 영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n the Indo-Pacific, you see the power of partnership with the historic AUKUS agreement.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역사적인 오커스 합의와 미한일 삼각공조,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증가시킬 많은 다국적 연합훈련 등 협력의 힘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 관련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영내 동맹들 간의 삼각 또는 사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핵 억지력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미한일 삼각 또는 호주까지 포함하는 사각 정보 공유와 대화의 기회를 찾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영내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폭격기와 핵, 재래식 무기 탑재 가능 폭격기, 그리고 핵 무기의 전진 배치 등을 포함해 핵 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국방부는 준비태세와 관련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북한 비핵화 목표의 진전, 철통 같은 한일 방위 공약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한이 서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합동훈련과 관련해서는 상호 운용성을 위한 정기적인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최근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것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NNL과 관련해서는 유엔사 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준비태세와 관련해 동맹협력과 비핵화 진전, 한일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전반적인 준비태세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계속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무포호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뒤 한국군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이후 퇴각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최근 미한이 서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합동훈련과 관련해서는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당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오랜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 군이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잠재적인 공격을 저지할 뿐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영토 보존을 수호한다는 구상 속에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지역 안정과 안보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영내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지난 18일 라이더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을 첨부했습니다. 당시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개별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전방위적인 잠재적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방어와 평화 보존에 관한 것이지 영내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나 불안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명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군이 처음 참여한 사이버 방어 훈련에 대해 우리의 합동 군사 훈련은 오래되고 일상적이며 성격상 방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주관한 사이버 방어 훈련인 사이버 플래그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놓고 중국이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그 훈련들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우리의 연합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주관한 다국적군 연합사이버 방어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26일 자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처음으로 참여한 사이버 플래그와 관련해 이번 훈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잠재적인 우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준비 징후를 보고 있다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전력을 다해 진행 중인 북한 핵 프로그램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7일 뉴욕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가 이와 관련해 숨을 죽이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전력을 다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또다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everybody is holding its breath about this because another nuclear test would be yet another.
이어 물론 추가 핵실험은 그들이 무기에 대한 준비와 생산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관측된 징후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실험이 얼마나 임박한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우리는 준비 과정을 비롯한 많은 것을 보지만 임박 여부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We see preparation, we see lots of things, but in terms of the degrees of imminency, no.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의 핵실험장 한 곳이 복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당사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약을 받아야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26일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주로 경쟁 관계이지만 세계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 등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번스 대사는 비확산 분야에서 미중이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은 제약받아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이 두 사안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이 밖에 미중 협력 분야로 기후변화, 마약 퇴치, 국제보건을 꼽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도 앞서 중국이 올해 5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유감을 나타내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당시 북한 정권의 행동에 비춰볼 때 통과됐어야 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 해커 등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사용하는 믹서 서비스를 제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범죄가 억제가 쉽지 않은 만큼 국제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랜섬웨어 공격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해킹 관련 제재를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We designated the largest one, Tornado.cash, after a series of hacks by the DPRK.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돈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 서비스를 제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이 연루된 일련의 해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다는 설명입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지난 8월 미 재무부는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다며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데도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습니다. 또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지목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 해킹 사건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와 지난 2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노마드가 탈취당한 가상화폐 중 일부가 토네이도 캐시에서 세탁됐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5월에도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믹서 서비스 블렌더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재에 대해 뉴버거 부보좌관은 암호화폐를 경화로 돈 세탁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암호화폐 등 몸값 지급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은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들이 미 의료기관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했지만 연방수사국 FBI의 대처로 암호화폐 등 약 50만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미국과 법 집행 협력 관계가 없는 국가에 위치한 해커들이 일삼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억제가 어려운 사이버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Ransomware is a tough problem because fundamentally deterrence is hard.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부, 법무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5개국과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0여 개국이 참여한 랜섬웨어 대응 국제회의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37개국이 모여 지난 1년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뉴버거 부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국내 통신 시설에 대한 해외 적국의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북한도 우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레거,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최근 해외 적국 통신 투명성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 적국들이 미국의 통신 관련 사회 기반 시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 등 해외 적국의 정부가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FCC의 허가, 면허 혹은 기타 권한을 보유한 회사의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미국의 통신 관련 시설에 악의적인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우려국으로 법안에 적시됐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기소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중국 스파이 2명을 기소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를 발표하며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에 있는 통신 회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영업 허가받고 있다며 하웨이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GT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공개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은 여전히 감시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국내 통신업체들과 관련해 절실히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미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가까운 미래에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공식 참석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7일 한국이 내달 일본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선단을 보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행사에 대해 논평할 게 없다며 다만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라이 레트너 차관보가 이번 달에 한국, 일본 측과 삼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미한일 관리들 간 전화통화와 지난 1일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 회동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레트너 차관보,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간 전화통화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국방관료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 1일 오스틴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마일스 호주 국방장관 회동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지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계를 함께 밟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행사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에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 프랑스 등 30여 나라가 참석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주최국인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쓰던 우길기와 유사한 깃발을 쓴다는 이유로 관함식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 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일본에 배치된 해상정찰기가 한국 해군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치는 일상적인 해상순찰 목적으로 북한 불법 해상 활동 감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27일 일본에 배치된 자국 공군이 한국 해군과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은 이날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승무원들은 한국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승무원들과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훈련 기회는 영내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공군의 P-3K2 오리온이 이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 순찰에 투입된 적이 있지만 이번 배치는 그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동안 승무원들은 유엔 결의에 따라 금지된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단속하는 미칠함대의 작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P-3K2 오리온 해상정찰기가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은 VOA에 P-3K2 오리온은 일상적인 해상순찰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순찰은 영내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여 일환으로 40년 이상 수행되어 온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선박의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과 관련해 뉴질랜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사건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1953년 유엔사가 설정한 서해 북방 한계선을 5년 만에 침범한 데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한국전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NLL 침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BOE의 서면 질의에 뉴질랜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사건에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이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유엔군 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에 뉴질랜드 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캐나다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등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7km 지점 해상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함이 출동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후 북한 선박이 물러났다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뒤 서해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방사포 10발을 쐈습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비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최근 외벽이 해체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과 그 주변에서 또다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대형 물체가 놓이고 지붕에서는 작업 정황이 감지돼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발사장 내 로켓 조립 건물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7일자 위성사진에는 조립 건물의 서쪽 바로 앞 지대에 물체가 놓이고 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이 벌어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만 건물 앞에서 발견된 물체는 길이 10m, 폭 6m로 비교적 대형이며 이는 바로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의 지붕 위에는 환풍기로 추정되는 작은 검은색 물체가 놓였는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검은색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앞서 BOA는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24일자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 조립 건물의 외벽이 뜯긴 듯 내부가 드러난 모습도 전했습니다. 이 조립 건물은 주처리 건물로부터 로켓을 넘겨받아 발사대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 발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건물인 만큼 외벽 해체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엔 건물 바로 앞에 대형 물체가 놓이고 지붕 일부의 색깔도 바뀌는 등 현장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립 건물에 대한 개선 작업 정황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may be putting in some more tracks if it's a different booster, so a different first stage or second stage.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건물 아래에 선로를 설치하는 중일 수도 있고 만약 기존과 다른 1차 혹은 2차 추진 로켓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다른 장비를 넣는 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추진체를 사용할 경우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더 큰 크레인 혹은 크레인 보조 장비 등이 내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붕 위에서 확인된 검은색 물체가 이전보다 더 커진 점에도 주목하면서 북한이 지붕 위에 다시 크레인을 설치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이 조립 건물 옥상에는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완성된 로켓을 들어올려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능을 했던 이 크레인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건물의 해체와 재건립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구체적인 현장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립 건물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고 있는 사실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Because they are doing some things, and if one of the things that they are actually doing to this building is to modify.
북한이 동창리 위성 발사장 일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중 하나는 이 조립 건물에 대한 변경 작업인데 이는 다른 추진체나 위성 발사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서기관은 26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 국가에 내재하는 주권적 권리라면서 이는 외기권 우주조약 참여국인 북한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s a sovereign right inherent in sovereign state. It is also the legitimate right.
이어 우주와 관련된 4대 조약과 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북한은 우주 탐사에 대한 완전한 합법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우주 분야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과 교류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5도, 낮 17도, 양덕 아침 4도, 낮 16도, 신의주 아침 3도, 낮 16도, 구성 아침 3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13도, 강계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희천 아침 2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18도, 개성 아침 7도, 낮 19도, 사리원 아침 5도, 낮 18도, 신계 아침 5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9도, 낮 16도, 장전 아침 9도, 낮 16도, 평강 아침 4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7도, 낮 17도, 장진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청진 아침 2도, 낮 12도, 김책 아침 6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5도, 낮 13도, 김영권 아침 영하 4도, 낮 12도, 삼지연 아침 영하 7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동해 북부 범바다는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원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이사회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싸움을 멈추면 평화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멈추면 독립국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우리 자신을 위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마련했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함께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Our unity here at NATO, across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at the United Nations.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통한 단결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며 정세가 좋을 때 우크라이나를 강한 위치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That support includes $675 million in new military aid to Ukraine. This is part of the 20th drawdown of military.
블링컨 장관은 이번 지원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억 7,500만 달러의 새로운 군사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작한 20번째 군사 장비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에서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포탄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됐다며 이번 지원 규모가 총 147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의 일부는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앞으로 러시아의 추가적인 침략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작업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Putin thought that he would divide and weaken NATO. Today, the alliance is stronger, more unified.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나토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확실하게 끝낼 방법은 외교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현재 그러한 외교를 진지하게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 그때가 온다면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단결하고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단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각계 전문가들의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양국 관계를 파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우크라이나 관계를 러시아와 북한에 빗대어 러시아가 무기군수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늘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류를 제외한 방탄모, 군용 천막, 모포 등과 의료물자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러시아가 27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상업용 위성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콘스탄틴 보론초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군비통제국 부국장은 이날 77차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무력 분쟁에 상업위성을 포함한 민간 우주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것은 도발적이며 이는 보복 공격에 적법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론초프 부국장은 이날 서방의 어떤 상업위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위성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에 추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기관시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의향이 없다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서 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같은 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절대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가 서방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핵과 관련한 블랙메일에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타이완 당국자가 28일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 추타이산 주임위원은 이날 한 포럼에서 중국의 무력 위협은 영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의 열쇠는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뒤집는 것이라며 중국은 타이완과 전제 조건 없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주임위원은 또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강화했던 여행 제한을 서서히 풀어 양자가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재개하고 긍정적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열린 제20차 당대회 연설에서 오직 중국인만이 타이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도전은 중국이라고 미 국방부가 27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80쪽 분량의 2022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의 분쟁은 피할 수도 없지만 원하지도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특징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국을 약화하려는 동시에 경제적 영향력을 비롯한 강화된 역량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에 대한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화하는 협력관계가 더 위험한 안보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핵에 대한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